예, 29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제가 21절을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를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너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에베소서 드디어 우리 마지막 챕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안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항상 인사말이 있고 또 마지막 그 안부를 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 비해서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안부를 전하는 이 그 메시지가.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그 바울의 안부를 다 전할 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걸 보게 되죠. 거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보세요.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를 마치게 된다. 바울은 어느덧 자기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마지막 안부를 전하고 있다. 그는 아직 죄수로 수감 중이다. 얼마나 교회가 그립고 교우들의 얼굴이 보고 싶겠었는가. 만나볼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 위대한 지도자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교회를 위해 축복하면서 펜을 놓는 숭엄한 장면을 눈앞에서 직접 보는 듯하다. 복음은 위대하다. 동시에 그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도 역시 위대하다. 그로부터 값진 복음의 유산을 받은 우리 역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것이다. 예, 아주 너무 멋있습니다. 이 마음을 열며 내용이. 1번을 보십시오. 사이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오랫동안 묶어두시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갇혀 있으면 자유롭게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19절, 20절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20절입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이 감옥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계속 나눴는데요. 수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약 4년 정도, 한 4, 5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는지. 그래서 사실 로마 감옥이죠. 그렇죠? 로마 감옥에. 바울이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갔는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바울의 사역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9절을 보면 나를 빨리 석방시켜달라는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잘 보세요.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 바울을 위해서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요.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나를 빨리 이곳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첫째,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그리고 두 번째는 나로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세 번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성도들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서 훈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할 텐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복음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참 이게 훌륭한 표현입니다. 메신저. 사신이 메신저죠. 쇠사슬에 매인 메신저. 참 이건 설교 제목으로 해도 멋있을 것 같아요. 쇠사슬에 매인 메신저. 그러니까 묶인, 우리는 쇠사슬에 매이면 쇠사슬에 매인 죄수.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메신저 사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의 생각과. 예, 그래서 그 사실 이 부분을 가장 또 잘 표현하는 그 본문이 빌립보서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뭐 예배소서 이어서 바로 빌립보서가 나오죠. 빌립보서 1장 12절 참고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그 내가 당한 일이 뭐냐면 감옥에 갇힌 일이죠. 예, 그게 복음 전하는데 그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진전이 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밑으로 보게 되면 그 동역자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 있으므로 바울의 동역자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됐고, 두 번째,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됐고,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 어떻게 되든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감옥에 갇히면 참 바울이 사역도 못하고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복음 진전에 있어 바울을 가다두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다른 생각이에요. 그 자리가 사역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사역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어떠한 곳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이다. 자, 이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복음을 전하는 사역지다. 자, 이게 이제 바울의 영적인 개념이었어요.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내가 있는 것이 곧 사역지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지적해 주시고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사역지입니다. 예. 교회에서만 사역지가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이 사역지, 우리 가정이 사역지고 우리 일터가 사역지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라는 믿음. 자, 그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확신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예.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 자리가 사역지다라고 믿고 바울이 사역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 사역지다라는 것,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어서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간수들에게는 물론 주변에 있는 죄수 동료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언제나 복음을 전했다. 재판석에 끌려 나가서도 황제에게 전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진리의 복음인 성경을 네 권이나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밑줄 그으십시오. 자, 이 바울이 옥에서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기록한 거죠. 자, 옥중서신 네 가지. 뭐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 여러분들 그거 기록해 놓으세요. 예, 그 옥중서신, 옥에서 기록한 서신들. 계속해서 이렇게 볼 때 그는 감옥에 있어도 갇히지 않았을 때와 다름없이 사도로서 충성을 다했다. 그러나 솔직히 이런 일은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 좀 더 적극적으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달랐다. 그를 감옥에 두어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주님이 옳았다는 것은 이미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증명하고 있다. 만일 주님께서 자신이 바라는 것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자, 이게 뭐 상당히 질문이라기보다는 설명이죠. 이번 자체는 설명인데, 감옥에 있으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1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참 복음의 진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감옥에서 바울이 정말 그 주옥과 같은 옥중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서신 참 너무 깊이가 있고 다 좋죠. 예, 그 중에서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워낙 짧기 때문에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정말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이 쓰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내가 원하던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네.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다를 때 당황한 적은 없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생각했던 길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갔을 때 경험한 은혜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인도하시는데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순종할 때, 네, 그럴 때 어떠한 은혜를 받고 어떠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구절,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훨씬 더 크고 주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은 것.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이끌지 않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며 갈 수 있는가? 그렇죠? 순종하며 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길을 막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길을 막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은 분명히 저쪽인데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 마치 바울이 그 아시아를 목적으로 두고 가려고 할 때마다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니 어떠한 방법으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신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는 분명히 오른쪽인데, 근데 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예, 막으시고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려요. 예, 그리고 그 길을 갔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갔을 때 어떠한 결과 또 어떠한 경험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에게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정말로 많아요.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디사부교 개척한 것부터도 저에게는 그런 겁니다. 예, 저의 생각과 저의 계획과는 뭐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perfect way 이거 완벽한 길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좀 그런 쉐어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감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옥중서신을 쓴 걸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쉐어링을 해주시면 좋겠고, 길이 막히지만 다른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갈 것이고 또 그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을 이어서 보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두기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번, 2번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3번, 4번에서는 두기고, 두기고. 여러분들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두기고. 3번에 에베소에는 바울 자신의 개인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그 에베소서를 보면서 바울의 퍼스널 컨텐츠는 없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 편지를 가지고 갈 사람이 직접 전해줄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인포메이션이죠. 자, 이 그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서 가서 전해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면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편지에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을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예, 네, 여러분 그걸 아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두기고. 네,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배경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 아니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옆에 막 동역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직까지 최후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준비 과정에 있었던 거지 바울이 재수라는 것에 대해서 파이널 디시전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하면은 법이죠. 예, 로마에는 상당히 법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아직까지 파이널 디시전이 나오지 않은 사람을 깊은 감옥에 가둬둔 것이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그 워치하는 병사들이 있었지만 자유함이 있었고 바울이 나갈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올 수는 있었어요. 예,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옆에는요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두기고. 두기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기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참고 구절로 사도행전 20장 4절 5절 사도행전 20장 4절 5절로 보면 두기고가 바울의 3차 여행 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나이가 더 어렸겠죠. 바울의 제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늘 바울과 함께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에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 8절 여러분들이 그 내용도 보면 두기고가 나오는데 거기에 내용은 바울 대신 개척교회마다 찾아가서 바울의 형편을 전해주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예, 바울 대신 교회들을 방문하고 바울의 형편을 전해주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는요 바울에게 신임을 받던 동역자였던 거예요. 바울이 두기고를 신뢰했죠. 내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뭐 그런 동역자 있죠. 힘든 일이라면 이 사람 맡길 수 있다. 그런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참 좋은 인물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12절 예. 디도서 3장 12절 디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 전에 디모데 전서 4장 12절 제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디모데전 4장 12절을 펴보시겠어요? 아니구나.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인가? 디모데 후서인 것 같네요. 맞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 두기고가 나오죠. 예, 두기고.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던 것이죠. 디도서 3장 12절 참고 구절 나와 있는데요. 거기도 두기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데마나 두기고라 그래서 두기고가 아데마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아데마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데마나 두기고라고 하면 무식이 탄로나는 겁니다. 예? 아데마나 두기고가 아니고 아데마나 두기고를 아데마 올 두기고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착각할 수 있어요. 아데마나 두기고 그래서 아데마나가 무슨 도시 이름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기고는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였다. 그리고 두기고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 이게 중요하죠.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신실한 종 두기고. 끝까지 충실했던 사역자. 바로 두기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에서 그 두기고의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고 4번에 가서 이어서 이렇게 봅니다. 당신이 사도가 아닌 평신도일지라도 두기고처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지금 처지를 생각해보라. 무엇을 가지고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이 4번에서는요, 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에게도 두기고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예. 신실한 일꾼이라는 그 인정과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요, 이 두기고의 모습에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냐면요, 변함없는 것, 변함없는 것. 자, 이게 참 그 신실한 사역자의 중요한 조건이죠. 변함이 없어야 돼, 사람은요. 그렇죠? 처음이나 끝이나 시종일관, 예. 처음이나 끝이나 같은 사람. 이게 참 신실한 사역자죠. 왜냐하면 그게 힘들기 때문에 예. 끝까지 시종일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은요, 시종일관 같은 사람. 예.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변함이 없는 두기고가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예.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신실한 일꾼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편지 들고 가는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은요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대단한 일을 이루지 않아도 내게 맡겨주신 일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신실한 종이에요. 변함없는 사람, 시종일관, 그리고 뭐였죠 두 번째가? 작은 일에,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돼요. 예. 네. 끝까지. 더 좋아져야죠. 그쵸?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이 더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순수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역하는 예,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예, 그게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다락방에서 섬기는 일 사실 작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하나하나 정말 나를 위한 것 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감당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순장님들이 참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두기고가 바울에게 바울이 언제든지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사람이죠. 예, 언제든지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 참 그런 그런 윌링네스 그런 마음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참 교회 많을 때 교회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변하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저도 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최선이 무섭네.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해 주셔야 돼.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네, 정말 그래요. 두기고를 보면서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은혜를 받아 보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다락방에서 함께 자, 정말 우리가 이왕 주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일꾼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섬김만 받는 소비자가 아니라 섬기는 소명자가 돼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걸 좀 도전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 사실 요즘 세대가 그런지 땀 흘리기 싫어하고 헌신하기 싫어하고 참 뭐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참 우리 교회도 훈련 받고 그래도 참 열심히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약한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그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특권인지 그리고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 참 그거 그 어느 세상에서 받은 직위보다도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주시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나중에 강구하겠지만 우리가 주일날 주방 사역을 섬기는 것도 정말 주방팀만으로는 이제는 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섬기는 것을 오피셜리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다락방에서 섬기는데 순장님, 순모님만 와가지고 섬긴다면 와 그건 참 보기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순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게 1년 내내 받아먹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섬기는 것인데 그것도 못한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뭐 에브리데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작은 일이잖아요. 진짜 작은 일. 그런 것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걸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받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단순히 그냥 은혜만 받고 성경만 받는 소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소비자들만 많으면 교회는 어려워져요. 소명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기고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그 자세. 누가 뭐 맡기면 내가 하려는 그 윌링네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을 했죠. 5번을 보시면요.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읽게 하려고 보낸 편지가 아니었다. 일종의 해람서신으로 교회마다 돌아가며 읽도록 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비는 축복이 이중적인 것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자, 해람서신은 것은요. 돌아가면서 읽는 편지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들도 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 끝에 인사하는 걸 보면요. 23절을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요 형제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리고 2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자, 이 모든 자는 모든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죠. 네, 그래서 5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 서신서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뭐 카피를 해서 사본을 카피를 해서 돌렸던 편지예요. 바울 서신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사말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인사말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역시 바울이 성도들에게 비는 평안이죠. 23절 다시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예, 평안. 그래서 그 6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평안 혹은 평강이다. 이것은 은혜 중 은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첫 시간에 공부한 바 있다.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바울은 편지 말미에서 또 한 번 같은 복을 빈다.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깃들고 있는가? 에베소서가 담겨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값없이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당연히 당신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하지 않겠는가? 자, 에베소서의 첫 서두에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은혜와 평강.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이 평강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바울이 이 평강을 빌고 있는 바울이 감옥에서 평강을 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평강은 환경을 초월한 평강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의 평강은요, 환경을 초월한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평강은요, 진짜 평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지중해 어느 휴양지에서 앉아서 쉬면서 평강을 얘기했다라면 당신 그렇게 편하니까 평강이지라고 얘기하겠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묶여있는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빌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가 말하는 평강이 진짜 평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평강을 누렸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당신에게 이런 평강이 있는가? 네. 환경을 초월한 평강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평강을 얘기할 때 주여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뿐만 아니라 바뀌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만 한다고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첫째는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항상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쏠려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욕심이 가득한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평강을 주옵소서 기도해봤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사가 물질적인 건 육신적인 것에만 있다면은요, 여러분 백날 기도해도 평강을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욕심을 두고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기도하고 일어나는 자리에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시야를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고 영적인 것에 돌리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 환경을 초월한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게 되면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주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사를 영적인 곳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지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평강이 찾아오나요? 이게 속임수죠? 육신을 쫓아 죄를 짓고 나면 그 전에는 그것이 좋은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은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소유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물질적인 건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육신적인 정력만 따라 살면서 주여 평강을 주옵소서로 기도해 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소용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관점, 어떠한 관심, 무슨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순원들이 함께 나누면서 내게 평강이 없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에만 묶여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너무나도 육신적인 것에 따라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봐도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의 불안과 초조함은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성령의 생각을 할 때 진정한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성령의 생각을 할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게 영적인 법이에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6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함께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순장님들은 어떠세요? 요즘에 Do you have peace? 여러분 평안하세요? 네.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 눈을 두면 불안해지죠. 그러다가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영적인 생각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프트가 얼마만큼 자주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이것이 영적인 성장 아니 영적 성숙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반대 이 세상의 것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너무 오래 간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릴 때 한 시간 반 평강이에요. 그리고 나가면 또 불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전혀 근심과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불안과 초조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프트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비율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잠시 근심 하나, 잠시 걱정 하나, 다시 평강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예. 우리 순원들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 이 반대편에 오래 거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해서 묶여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빨리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에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사랑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24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실한 일꾼들의 조건. 변함없는 것, 시종일관.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찬송가 512장의 가사처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의 고백이 돼야 되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자라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번에 바울은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 끝으로 우리 모두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고백해보자.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받으려면 주님에 대한 변치 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은혜가 메마르는 이유 중 하나는 기분과 환경에 따라 주님께 대한 사랑이 바뀌기 때문이다. 예. 늘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시종일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변함없는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예.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비결. 첫째는요, 순결입니다. 첫째는 순결이에요. 이 순결은요, 우리 육신의 순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 One heart.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은. 그래서 늘 주님께로 향해져 있는 우리의 내면.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여러분들이 참고 구절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 영적 순결함은 오직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변함없는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은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순으로 시작하죠. 순결과 순종. 참고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요, 정말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월킹하면 우리 주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계속해서 더욱 자라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냥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두 가지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과 그리고 순종.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할 때 주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계속해서 더욱 자라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8번에서는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가. 예, 그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가.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나누시고 마지막에 이제 그 삶의 열매를 거두며 지금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있는 일꾼들이 세계 도처에 많다. 우리 모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에베소서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예, 이렇게 마지막에 좀 중보기도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바울의 안부 인사를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죠. 그래서 신실한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 전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라는 것, 그리고 변함없는 일꾼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끝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 예, 그래서 주제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 주지만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가지고 예습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